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더럽히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왜 전쟁 이야기가 많으냐 하면 고대 사회에 전쟁이 그만큼 많았어요. 물론 지금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이 민족 국가가 형성된 거는 채 200년이 안 되거든요. 고대 사회에는요, 주로 부족과 부족 사이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싸움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적을 만나고 언제 어디에서 약탈을 당할지 모르는 시대. 전쟁이 일상적인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요, 전쟁 이야기 많아요. 그리고 전쟁이 일상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라 그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다 개수하게 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 사방으로 진을 치고 그리고 이렇게 진치고 있다가 행진을 하게 되면 또 순서에 따라서 마치 군대가 행진해 가듯이 그렇게 행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서 전쟁 이야기를 읽을 때 전쟁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처럼 잔인하고 부도덕한 것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쟁 영화 너무 좋아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같이 여러분 이 전쟁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일이에요. 전쟁은 모든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많은데 성경은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서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내는 싸움,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싸움을 싸울 거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라고 하면서 어떤 군대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쟁 이야기를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절대로 전쟁에 익숙해지거나 전쟁 뭐 그거 대수롭지 않고 뭐 하면 되지 뭐 이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하는 것 아니고 우리나라 군인이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에 가면요, 베트남에 가면 한국군 증오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증오비는요, 어느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건데요. 크기가요, 높이가 3.5m고 넓이가 한 5m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당 강단의 기둥과 기둥 사이 정도 되는 엄청난 비석을 세워놓았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말은요, 한국군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와서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절대로 후손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전역에 한 5, 60개 정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군인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말도 못할 일을 저지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디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편은 좋은 편, 저 편은 나쁜 편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전쟁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전쟁 이거 대단히 부도덕하고 잔인한 거야 하는 거를 늘 염두에 두면서 도대체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라고 하시느냐. 군대인데요 거룩한 군대인 거예요. 거룩함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예요. 그래서 세상 다른 어떤 군대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부자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군대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 약탈을 위한 전쟁 금지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싸움의 표준적인 모델이 여리고 싸움이거든요. 여리고 전쟁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약탈 금지. 절대로 전리품 얻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요. 어떻게 모든 것을 불태우냐 그러는데요. 그 시대 문화에서는요 모든 것을 불태우는 전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리품을 얻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목숨 걸고 싸웠는데 하나도 얻는 게 없으면 그런 싸움을 왜 싸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리품 없는 싸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싸움은 죄악에 대항한 싸움, 세상에 대항한 싸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세상에 대항하고 세상의 그 어떤 헛된 욕망을 무너뜨리는 싸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을 심판하는 싸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싸움의 목표는 거룩한 싸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싸움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라 말씀하실 때 도대체 어떤 군대냐, 뭐 하는 군대냐 하는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도요, 이게 승리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신명기 20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고대 사회의 싸움은요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중과부적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숫자가 적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요 이게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몸과 몸이 부딪히고요 이게 서로 가까이 가서 막 치고박는 이런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병과 같으면 우리 시대 탱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가 많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데 전쟁의 승리가 승패가 그런 것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싸움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0장을 보면 얼마나 이게 낭만적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두려워 떠는 사람은 여기서 떠나라 그래요. 겁나는 사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이 외치기를 이를테면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떠나가라.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 돌아가라. 약혼을 했는데 결혼 못한 사람 돌아가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내요. 그럼 누가 싸워요? 아등바등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싸울 거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라는 적에 대해서는 내가 숫자가 몇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 300 용사가 미디안 12만 5천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그냥 일곱 바퀴 도는데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죠. 이게요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이걸 계산하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야 될 큰 복이 뭐냐 하면 비현실적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해서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들을 누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군대인데요, 이게 군사의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군대인데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이게 도저히 사람이 생각하면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더 힘껏 순종할 수 있는 군대로 자라가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군대라고요. 거룩한 군대. 전쟁과 거룩함은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부도덕하고 전쟁은 잔인하고 전쟁은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전쟁이 비일비재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어떤 색깔을 가진 혹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진 삶을 살도록 불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요, 거룩한 군대가 되려면 이게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군대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의 그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영을 더럽힐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거룩한 군대를 더럽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내보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5절과 민수기 5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여기서 언급하는 나병 환자, 유출병, 죽음으로 부정한 자는 지난번에 작년 봄인가 우리 레위기 묵상할 때 레위기에서 다룬 이야기예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유출병, 죽음으로 부정한 자를 길게 다루었거든요. 레위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레위기 11장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예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됐다는 것은 시체에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시체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져요. 고대 사회는요, 그런데 이게 죽음이 일상적이었거든요. 사람도 빨리 죽고 자주 죽고 그리고 전쟁이 많으니까 얼마나 이 시신에 접촉할 일이 많겠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농사를 짓는 것도 있지만 짐승을 잡아먹는 것도 많아요. 사냥도 많고 자기가 키운 짐승도 잡아먹고, 여러분 그러니 죽음에 접촉하는 것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대문화는 죽음에 접촉할 일이 없죠. 우리는 뭐 고기를 먹어도 다 슈퍼에 가서 사 먹지 자기가 직접 잡지 않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닭 같은 거 잡아보신 어른들 계시죠? 옛날에는 닭 한 마리 먹으려면 집에서 다 잡아야 했어요. 그러니 고대 사회에는 뭘 먹으려면 다 죽음에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죽음에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죠. 죽음에 접촉하는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거는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죠. 죽음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할 때 성경을 읽으면 죽음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죄의 결과고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 자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전쟁이라고 해서 누구를 죽이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뭐 한 번씩 왜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사람 죽이는 것이 막 그냥 아주 뭐 취미처럼 되어 있는 이런 악당들 묘사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에 접촉하면 다 부정해져요. 여러분 그러니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죽음을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그거 뭐 누구나 다 당하는 거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죽음은 죄의 결과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죽음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야. 늘 이렇게 서로를 가르쳐야 돼요. 나병 환자는요,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에 길게 나오는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 한센시 병 아니에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를 기록할 때는 나병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코로나는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코로나 옛날에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런 거 뭐 신종플루 이런 거 20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에이즈 여러분 이거 역사 안에 등장한 지 50년 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나병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 등장할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 그리고 고대 근동 전복하고 이런 전쟁 이야기할 때 나병이 등장하는데 왜 성경에 이 히브리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이 나병을 우리가 쓰는 나병으로 번역했느냐 하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제일 무서운 병이 나병이었어요. 제일 무서운 병. 이 피부에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제일 무서운 병. 그래서 이게 이 나병이라는 단어로 계속 번역이 되고 있을 뿐이지 고대 히브리어의 차라트라고 하는 이 병은요. 피부에 생기는 온갖 종양, 뜨거운 열을 동반한 그런 종양을 말하는데요. 성경에 제일 먼저 언급이 된 거는요. 출애굽기에 그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열 가지 재앙 중에 이게 어떤 악성 종기가 생기는 일이 있거든요. 악성 종기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겨가지고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기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짓무르고 종기가 생기고 막 하는 이런 거는 저거는 애굽 사람들한테 있는 건데 저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생기는 거는 아닌데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이런 병이었던 거예요. 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보면 조금 세상 사람들처럼 거침이 없고 막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병 환자라는 거는 나병 환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세상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애굽의 흔적, 세상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거룩한 군대를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유출병이라는 거는요. 생식기에서 피가 흘러내리거나 고름이 흘러내리거나 어떤 액체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한 하혈일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의 유출병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성적인 방탕함의 열매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사실 거의 모든 종교가요. 이게 다산 신앙이었어요. 다산 신앙.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 같으면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바알 남신, 아세라 여신 그 둘이 만나가지고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방탕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음란함과 방탕함이 복을 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음란함과 방탕한 행동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니 음란함을 죄로 여겼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적인 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음란함이나 방탕함은 죄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데도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사장에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옷을 제대로 입히는 거예요. 속옷도 입히고 제사장은 계단을 이용해서 어디 올라갈 수 없어요. 하체를 드러낼 수 없어요. 몸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음란한 예배에서는 몸을 드러내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서는 몸을 드러내는 게 다 죄예요. 그래가지고요 음란함이나 방탕함을 얼마나 심각하게 경고하는지 몰라요. 유출병 이거는요 음란함이나 방탕함이 열매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유출병, 죽음에 접촉한 자 이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다 세상의 모습, 세상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뭐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거룩한 군대 안에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부정하다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욕심에 매여 사는 거,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요한 1서 묵상할 때도 요한 1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욕망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군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지 뭐 이런 욕망에 매여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의 종로로 살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을 더럽힐 수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남녀를 막론하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조직할 때는요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다 숫자를 셌어요. 군대는 20살 이상 전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를 더럽히는 거는요 여자들도 더럽힐 수 있어요. 아이들도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꼭 20살 이상 남자들만 아니고 사실상 그 군대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인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는 여러분 훌륭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누구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이 교회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의 믿음과 헌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것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문을 뜰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군대로 서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교회면 돼요. 아무거나 막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죠. 여러분은 모범적인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죠.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돼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이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느냐? 혹시 나는 이 공동체를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니냐? 내가 이 공동체를 정말 은혜 안에 세우고 있느냐? 이런 질문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는 거는 20살 이상 남자들만 나가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탱하는 거는 여러분 20살 이상 남자들이 아니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진영을 더럽힐 수도 있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욕탕에 갔더니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저기 앉아있는 분들이 막 우리 교회 칭찬을 하더라고. 목욕탕에서 교회 칭찬 듣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달 전에 그러니까 한 제가 처음 우리 저 전주 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 성도의 어떤 자녀가 목욕탕을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 욕하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 목욕탕에서 우리 교회 칭찬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상당히 은혜다. 처음에는 목욕탕에서 우리 교회 욕하는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욕하더라고. 막 전주자유교회는 막 여하튼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아, 상당히 감사한 제목이었어요. 그래도 목욕탕에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칭찬한다는 거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아닌가 보네. 아. 여러분은 뭐 누가 칭찬하건 안 하건 뭐 그 사실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욕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거를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의 중심에 성막이 서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 뭐가 서 있어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혹시 자식이 서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돈이 서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슨 게임이 서 있는 건 아닌가요? 가끔씩 보면 자녀들이 너무 핸드폰을 열심히 해가지고 골치 아프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삶에는 핸드폰이 중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는가? 하루의 생활 속에 그 연속극 안 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연속 보기 위해서 모든 삶을 조정하고 설거지도 빨리 하거나 연속극 시간 되면 끝나고 하려고 그냥 설거지를 쌓아놓고 연속극 앞에 서거나, 여러분 그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중심이 뭐냐는 거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포기할 수 없고 매일 말씀 묵상을 포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부탁했을 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수요일 저녁에 뭐 하시냐고.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수요일 저녁에 뭐 하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주세요. 빨리 대답. 수요일 저녁에 뭐 하시는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일주일에 절반을 지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자기 삶의 증검다리, 영적인 증검다리를 좀 활용하고 뭐 이러면서 내 삶의 예배를 떠나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묵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삶에 평강을 주시라고, 여러분 그 평강이 복이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다 잘 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다 잘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잊어버린 채로 그저 열심히만 사는데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고요. 그것처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세상의 종이 될 거거든요. 사단이요, 맨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요, 우리 인생의 대로를 열어줄 때도 있어요. 사단이요, 맨날 우리를 어렵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승승장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단이요, 아무런 걱정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모자란 것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시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것, 더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시대예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군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세상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점점 무너져 내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군대를 세우고 있는지 하는 것을 늘 점검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군대로 서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군대라고 했어요. 맨날 좋은 일만 있고 은혜로운 일만 있느냐? 아니에요. 거룩한 군대 안에서도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남자 20살 이상 남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요, 죄 용서 받아야 되거든요. 죄 용서 받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속죄죄고 하나는 속건죄예요. 속죄죄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어떤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레위기 읽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속죄죄는요, 어떤 죄냐?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는 어떤 죄가 더 큰 죄냐 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100만 원보다 1000만 원 훔친 게 더 큰 죄고 1000만 원보다 1억을 훔친 것이 더 큰 죄예요. 도둑질보다 이를테면 강도, 칼든 강도가 더 무거운 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죄냐는 것을 질문해요. 하나님은요, 네가 누구냐는 것을 질문해요.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더 큰 죄예요. 이를테면 평신도가 100만 원 훔친 것보다 이를테면 집사님이 평신도가 천만 원 훔친 것보다 교회 집사님이 100만 원 훔친 것이 더 큰 죄예요. 예를 들자면 불신자가 1억을 훔친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 원 훔친 것이 더 큰 죄예요. 왜냐하면 네가 누구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속죄죄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죄 용서 받고 싶은 사람은 속죄죄만 드리면 안 되고 속건죄를 드려야 돼요. 그 속건죄는 내가 내 행동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의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5분지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저 사람의 돈을 100만 원을 떼먹었다. 10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고 12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고 피해를 본 사람의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일까지 해야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옛날에 미량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거 용서, 기독교 용서를 엄청나게 왜곡한,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할 때 속죄죄, 속건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그런 속건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거룩한 군대예요. 거룩한 군대인데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원통하다 이러면 서로 신뢰가 깨지는 거죠. 신뢰가 깨지면 여러분에게 함께 싸워야 되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거룩한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깨뜨리지 않도록 서로 피해를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나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해 이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서로 뭐 이런저런 거래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래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돈 거래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하고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늘 자주 하지 마라 하는데도 목사님 누가 날 빌려달라고 그래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날 떼먹었어요. 당연하다. 떼먹히는 것이 좋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또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는 물론 없습니다만 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다단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서로 돈 빌려주세요. 나 보증서 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보시면 나눔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나눔 헌금이라는 거는요,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눔 헌금에 뭐 저분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어느 집사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서 헌금을 하시면 그거는 목적 헌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나눔 헌금은요 그 주에 저한테 딱 와요. 그러면 제가 고글을 들고 가서 교회에 누가 나눔 헌금을 했으니까 성도, 요거는 성도님 몫이에요. 이러고 그거는 바로바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나눔 헌금은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어려우면 누구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걸 경험해야지 누구한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뭐 장사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도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과 다 어떻게 해드리려고 애는 쓰지만 누구한테 내 거 팔아줘 뭐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를 괜히 해놓고 내가 그거 팔아달라고 해서 팔아줬는데 보니까 저 집보다 더 비싸더라, 물건 안 좋더라 이런 불평도 하지 마세요. 서로 팔아주는 거는 도와준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해달라고 부탁은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피해가 될 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누구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될 만한 일을 했으면 보상, 배상, 5분지 1을 더해서 갚아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지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이용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힘껏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껏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는 거,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해관계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는요 그거는 거룩한 군대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일을요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제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제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여기 8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속죄할 속죄의 순양은 속죄제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드리는 거고 속죄할 속죄의 순양, 속죄제 말고 속건제를 드리는데요. 원칙은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5분지 1을 더해서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 내 행동 때문에 손해를 본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이를테면 죽었다. 그러면 친척,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에게 줘요. 두 번째로. 왜 친척에게 줘요? 이 친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친척이랑 달라요. 여러분 지난번에 룻기 읽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빚도 갚아주고 땅도 되찾아주고 결혼도 해서 자식도 낳아주고 이게 희년법에 따른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가까운 친척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의 빚도 그 가까운 친척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운 친척도 없다 이러면 제사장에게 가져가요. 제사장에게까지라도 보상을, 제사장에게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잘못했는데 이 보상금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 죽었다, 시간 지났다 이러고 퉁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고 네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본 게 있으면 끝까지 너 갚아야 돼.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갚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 거를 절대로 퉁치고 넘어가지 않도록, 이거 철저하게 보상배상해야 돼. 그러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은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성물은요, 거제는요, 레위기를 보면 화목제가 거제예요. 거제라는 것은 이를테면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고, 요제, 재물을 흔들어요. 거제는 재물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제로 드리는 재물은요, 제일 첫 번째 거제는 화목제예요. 왜 우리 레위기 다섯 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 있잖아요. 그중에 아가슴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 그리고 첫 열매는 다 거제예요. 그리고 십일조도 거제예요. 십일조는 항상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화목제, 첫 열매 혹은 십일조 이거 거제로 드리는 건데 이거 전부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엄청 부자겠죠. 다 가져오면 부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십일조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사장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의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제사장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빌어먹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녀가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빌어먹는 사람 아니냐? 목사가 빌어먹는 사람이냐? 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기도 해요. 저는 빌어먹는 사람, 얻어먹는 사람.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해서 제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그거 먹고 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를테면 고대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이요, 힘이 있고 세력이 있었어요. 왕의 측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도 보면 7년 기근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짐승도 팔고 막 이렇게 하여튼 땅도 팔고 그랬는데요, 창세기 47장 21절 22절을 보면 7년 기근이 들어도요, 애굽 제사장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땅도 가지고 있고 바로에게서 늘 녹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애굽 제사장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사장이 힘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하나님의 군대의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높은 사람에게 제일 가까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목사 앞에 앉으면 맛있는 거 먹어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목사한테는 맛있는 거 더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사 근처에 얼쩡거리면 얻어먹을 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가? 원래 가장 힘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그 문고리 권력이라고, 이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군대의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갖다 줘야 먹어요. 백성들이 왜 갖다 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갖다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가져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가장 가난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막 헌신하고 막 주님을 좋아 사랑해서 막 거제를 드리고 첫 열매 드리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좀 이렇게 요령껏 그냥 어떻게 눈가림만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레위인이 양식 구하러 돌아다니는 레위인 나오잖아요. 물론 홈니어 비나스 실로 제사장처럼 살만 두룩두룩 진 엘리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홈니 비나스처럼 아주 고약한 제사장도 있지만 그거는요, 그 시대가 얼마나 병들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고 타락하면 한쪽에는 엄청 뒤룩뒤룩 살찐 그런 도둑질하는 제사장이 있고, 한쪽에는 빌어먹은 그냥 양식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레위인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거이 헌신하게 될 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군대를 세우는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3장 4장, 민수기 3장 4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을 지켜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요,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건데 이 거룩한 군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무슨 권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요, 얻어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백성들에게 기대어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고대 사회 이방 제사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거룩한 군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군대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요, 비현실적이에요. 고대 사회의 전쟁과 완전히 달라요. 고대 사회가 군대를 일으켜가고 그 군대를 유지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달라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헌신할 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가끔씩 엄청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우와!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섰을 때 승리한 거예요. 대부분은 실패하고 대부분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었거든요. 우리 시대 교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군대가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군대가 되려면 세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저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가 거룩한 군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이거는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길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라도 남을 돌보고 남을 섬기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번 요한일서에서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일서가 사랑을 강조한 거하고 사실 민수기가 이 거룩한 군대를 말하는 것이요 다르지 않아요. 군대, 사랑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군대, 거룩함 이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게 거룩한 군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거룩한 군대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